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으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우리가 계시록 전반부 1장부터 11장 중에 11장 맨 마지막 내용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부분에는 일곱 개의 봉인 심판 또 일곱 개의 나팔 심판이 전개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맨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떤 모습이 전개가 되는지가 지금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뭐 분량만 놓고 보면 계시록에 심판 내용이 많이 있지만 지금 나오는 이 내용이 사실 계시록이 우리에게 선포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세부적으로 세 가지를 기록을 했어요. 첫 번째는 15절 내용이죠.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선포되고 들려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상 나라가 있지만 다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선포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천국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요한이 목격하죠.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실지를 선포하는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이 19절인데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19절을 보면 좀 세세하게 세밀하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러니까 19절을 보면 제일 처음에 성전이 열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요한은 지금 천국에 올라가서 있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장면들을 다 목격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천국문이 열리고 그 열려있는 천국문으로 요한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이미 들어갔는데 천국에 가서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있으면서도 뒤집어 이야기하면 성전이 닫혀 있었던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닫혀 있었던 성전, 천국에서 세밀하게 보지 못했던 그 성전이 요한에게 열리는 것을 요한이 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보는 것과 또 열리는 것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 보면 성전이 열렸다고 했으니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문이 열렸으니까 왜 열리겠어요? 들어오라는 것이죠. 그렇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또 닫혀있던 것이 열렸으니까 네가 들어와도 좋다. 그렇게 허락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조금 더 크게 보자면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래서 이 세상 이곳에 있는 땅에 있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시겠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열리는 것을 지금 요한이 목격을 한 거고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중간이에요. 성전 안에 그러니까 성전이 열려서 그 안을 쳐다본 거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장면인데 어찌 보면 이게 실질적인 언약궤가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보였다 기록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실제로 성전이 있는지 실제로 언약궤가 있는지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였다는 것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에서 가장 은밀하고 가장 깊숙한 곳,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곳이 보였다는 거죠. 구약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오늘날엔 성전이 없지만 구약시대 때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제일 처음에 성전을 들어갈 때는 성전 마당뜰을 밟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휘장을 열면 그 안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이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고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신 곳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였잖아요. 요한은 지금 여기까지만 묘사를 했는데 사실 언약궤가 보였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좌정에 계신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본 거예요. 다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지는 않은 거죠. 구체적으로 쭉 써놓진 않은 거예요.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요한이 본 것을 다 기록했으면 좋았을 텐데 언약궤가 보였으니까 하나님도 목격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영광의 모습이었는지 이런 것도 기록해 놓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은 생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적인 존재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거나 글로 쓰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거나 이것은 금지가 되어 있었죠. 그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한이 그런 이유 때문이든 저런 이유 때문이건 지금도 사실은 언약궤를 보았으니 하나님을 보았을 텐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신학자들 사이에도 논쟁이 많습니다. 제가 나온 총신에서는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둘 다 무엇이 이단이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서 두 가지 입장을 다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입장은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도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다 우리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직접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천국에 올라가도 우리 하나님 못 본다.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서도 예수님을 볼 뿐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게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니까 그걸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저는 뭐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잘 모릅니다. 가봐야 합니다. 천국 가서 보면 하나님을 직접 뵙는지 아니면 직접 뵙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목격하게 되는지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알게 되겠죠. 지금은 잘 알 수가 없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추측을 하고 그냥 이야기만 하는 것 뿐이에요. 왜 이런 추측들이 자꾸 생기냐면 지금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가타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안 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19절에서 정말로 요한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본 겁니다. 천국이 열리고 성소가 열리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요한이 기록을 안 하고 상세 기록 안 하고 아, 언약궤가 보였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넘어가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아,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하나님을 본다는 거야 못 본다는 거야 하나님 모습이 어떻다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죠. 계시록을 보면 처음에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제일 처음으로 목격한 내용이 계시록 4장에 나옵니다. 그 4장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목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셨는데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묘사하지 않아요. 무슨 뭐 보석 같느니 이런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얼핏 읽고 넘어가면 이게 하나님에 대한 묘사인가? 이거 잘 모르고 넘어갈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묘사가 넘어가 버리거든요. 지금은 아예 그와 같은 묘사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는 것을 지금 요한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맨 끝에 보시면 19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음악이 있더라.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을 보면 아 번개도 치고 음성도 들리고 우레도 나고 지진도 있고 우박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현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은 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면을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선포를 뭐라고 기록했냐면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양상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9절은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느냐 이거죠. 하늘에 지금 올라가서 천국을 보았는데 그 천국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모습은 묘사할 수가 없으니까 설명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직접 보좌에서 그 지성소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선포하신다. 그 소리가 우레소리처럼 번개소리처럼 지진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들렸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9절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처음에도 말씀드렸고 지난 이틀 동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은 이 전반부 11장까지 내용의 총결론에 해당합니다. 맨 마지막 결론이고 맨 마지막 최종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모습은 어떤 것을 기록하고 있냐면 15절부터 19절 한마디로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셋으로 나누어 기록한 거죠. 첫 번째는 천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큰 음성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아도 다른 여러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곳입니다. 24장로들이 자기가 앉아있던 보좌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직접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와 같은 경배와 예배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성소에서 영광 가운데 좌정에 계시고 말씀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 가운데도 임할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겠어요? 이 세상이 죄악을 너무 많이 저질러서 죄악 가운데서 다 심판받고 멸망하고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성도들이 간절히 간구하고 고대했던 갈망하고 고대했던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도대체 천국이 어떠한 곳일까?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도 늘 들었던 대로 아 천국은 막 바나나 나무가 있어서 바나나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 막 아주 그냥 진귀한 과일들이 많고 길바닥도 막 금으로 깔려 있는 곳.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나왔던 설명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1장부터 11장까지 천국의 길바닥이 금으로 되어 있다는 설명이 나온 적 있나요? 없습니다. 그 뒤에 이제 나올 거예요. 천국에는 우리가 들어가서 살 곳인데 집들이 너무너무 으리으리하고 너무너무 넓다, 너무너무 좋다 이런 표현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 뒷부분에 나올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가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를 약속하시고 준비하셨는지를 늘 기억하고 날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또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육신 갖고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도 일정 부분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듣는 말씀 또 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 죄를 먹고 마시고 살며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마귀의 자녀들에 불과한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여주시고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을 약속하심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날마다 가득하게 알려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괴로움도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생각하며 잘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도 천국에서 누리게 될 모든 영광을 기억하며 잘 버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늘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